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신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죄악이 가득 찬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같았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사 사무엘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위에 올리셨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볼 사람은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이방 여인 룻인데요. 이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할머니죠. 오늘 룻과 동행하는 말씀의 여정에도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은 머리 모양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주 새롭고 예쁘세요.
맞아요. 머리 모양을 좀 바꾸고 싶어서 미장원에 가서 긴 머리를 자르고 뽀글 파마를 했어요.
새로운 머리 모양이 예쁘게 잘 어울리시네요. 목사님이 하신 얇은 목도리도 예쁜데요.
네, 이 목도리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선물 받은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메고 왔어요.
네,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룻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사실 룻도 사사기 시대 사람이에요. 사사기 21장까지 온갖 악덕에 둘러싸인 이야기들을 접하다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면서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도 주죠. 그런데 사실 룻기는 그런 예쁜 동화 같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랍니다.
룻기에는 기업물을 짜 라는 말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기업물을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구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유일하게 도피했던 가족이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 도시를 탈출했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은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그 두 딸과 함께 그래 구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고 젖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피를 들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늦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늦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비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하늘도 노하고 사람도 격노할 만한 일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아기를 가지려고 했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너무도 추악한 범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엄중하게 보시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압 족속의 여인이라도 기업무를 짤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실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만나볼까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주음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고 왕이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 말씀입니다.
칼에 죽은 자가 두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위에 말씀해서처럼 과거에도 그랬지만 사실 현대에도 기근은 사람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근이 왜 들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단순히 기후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작물을 생산해낸 땅을 좀 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았던 곳의 지명이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똑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똑의 집에서 기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양식의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 온 뒤에 따라옵니다.
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심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기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야곱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말을 듣고 좋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룻기의 초반에 나온 기근을 사사기 시대에 자기 서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리브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의 영향력은 자연계에도 영향을 끼치긴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런데 룻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요. 기근이 죄의 결과다 이런 것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모압 족속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어떻게 모압의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알려주기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 모압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압에도 당연히 흘러갈 수 있지요.
이제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인 나오미와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오래 살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거라는 단어는 거기 정착해서 살 생각이 없고 언젠가는 떠나려고 하는 사람의 거주 형태를 우거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 혹은 제주도에서 1년 살기 등 원래 거주지를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행입니다. 바쁜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롭게 이웃과의 관계를 쌓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 달 살기, 1년 살기 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엘리멜렉도 모압 땅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기근이 곧 그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근은 엘리멜렉이 사는 날 동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숨을 거두고 나오미도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돼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뿔뿔이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졌는데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장 많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잖아요.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저국이었는데 결국 그것에서 생을 마치게 된 사람들이 많았지요. 숨을 거두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엘리멜렉도 죽어가면서 너무 안타깝고 슬펐을 거예요.
남편은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있었으니까요.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슬프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곁엔 아직 두 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그 둘을 위해서라도 나오미는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나오미는 비록 이방인의 땅이었으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들도 잘 키워내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아주 착하고 예쁜 며느리들도 얻었고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것 말고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서 아직 희락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시 기근이 몰아쳐왔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기근이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나오미의 삶에서 더 이상 희락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서하지통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을 나타내는 말이죠. 옛날에 성현들 중에 공자에게는요, 자아라는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아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아는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프게 온 나머지 눈까지 멀게 되었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소화지통이라는 옛말입니다. 사실 이게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두 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너무도 절망스러웠겠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을 가장 잘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론은 병든이라는 뜻을 가졌고 기련은 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붉은 털로 뒤덮여 있다고 해서 털북숭이를 의미하는 에서라고 지었어요. 또 야곱의 경우에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다면 기련과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두 형제의 몸이 약했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던 가정은 아니었어요. 루시 다윗이 중저모라는 사실 때문에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론과 기련이 그들의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룻의 전 남편과 그 형제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룻기에서는 별로 비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병든이 혹은 약한이 등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오미의 삶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척박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 모두 죽게 된 나오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게 된 룻과 오르바 역시 고통스러웠겠죠.
미국에 에릭 클랩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 일찌감치 큰 인기를 얻었고 또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돈과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쉽게 유흥에 빠져들게 되고 온갖 빙도와 술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는 첫 아들이 태어난 뒤에도 술과 빙도를 끊지 않았고 이것을 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게 돼요.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었던 에릭 클랩튼은 아들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에 자발적으로 술 중독 치료소에 입소하게 되지요. 중독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는 아들을 생각하며 견뎌냅니다.
결국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에릭 클랩튼은 아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고층 아파트로 향하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들려진 소식은 바로 어제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다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울 나이였는데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거기에 또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아들이 아빠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적혔던 글이 에릭 클랩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답니다. 그것은요, 아빠 사랑해요 였습니다.
한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에릭 클랩튼은 아들의 편지에 답장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천국의 눈물이라는 노래였어요. 아들이 있는 곳은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이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는 내용이지요.
에릭 클랩튼의 진심이 담긴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또 다른 사람으로 남조선의 박완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57세가 되었을 때 나오미처럼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잃었을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으나 아들까지 잃게 되자 하나님께로 분노의 화살을 돌렸지요.
박완서 작가는 자신이 쓴 수필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자신의 살점을 생으로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오미의 고통은 무뎌져 갔습니다.
무뎌져 가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갔습니다. 곁에 함께 있던 며느리들도 날마다 마음이 지쳐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귀에 번쩍 뜨이는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나오미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옵니다. 그것은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 양식을 보내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온 권고하사라는 말의 원뜻은 보살피다, 세심하게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했던 남편과 자식을 잃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은 죽었는데 자신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지요. 바로 이 죽지 못해 살고 있던 나오미에게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가 흔해지고 서로의 문화가 익숙해졌더라도 같은 민족끼리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도 주변을 둘러싼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정서가 있죠.
예를 들자면 남조선을 방문해서 공연하는 외국인 가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남조선의 떼창에 놀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건 남조선에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대요.
떼창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가수의 노래를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흉내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공연을 보면서 흥이 난 관객들이 하는 행동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민족들은 잘 공감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나엄이 자신을 가장 잘 공감해줄 수 있는 고향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과 상실감과 외로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합당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엄이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운이 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거주했던 모합당에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키의 처음 시작은 나오미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고통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근을 피해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컸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나오미는 원래 아주 자랑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히락이었겠어요. 그러나 룻기 1장 20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에게 모압으로 이주한 뒤 자신의 삶이 아주 쓴맛을 내는 마라의 삶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우리에게 고통의 깊은 구덩이를 선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덩이보다 더 깊고 충만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슬픔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 무엇을 계획에 두셨을까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나오미 못지않게 깊은 삶의 구덩이에 빠져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을까요? 그렇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나오미는 그 힘든 시간을 그냥 버텼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냥 살아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살아내서 버티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님이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언 자매님, 설윤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저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 왜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그 부모님이야말로 나를, 나에게 구웠던 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람을 해줘서 아, 그러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바라지 않고. 네. 아, 좋으신 부모님이셨네요. 우리 이현재님은요?
저도 이제 사랑하면 따뜻함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 따뜻함이 생각난다. 네. 네.
저도 이제 서류원 자매랑 비슷하게 저는 아빠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아빠?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도 아빠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예.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예언자매님, 서윤자매님 생각나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아가는데, 오늘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설윤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씨앗을 통하여 조주 예수의 열매를 맺던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하여 그 험하고 거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애통하게 하셔서 죄와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한 단어로 그렇게 특정하라 한다면 가장 적합한 말이 사랑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두근거림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두근거리는 설레임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그 안에는 희망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생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면에 이 사랑이 깨어질 때 겪는 아픔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실패감도 있고 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상하기도 하고 심하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배신감 속에 안 좋은 감정이 그렇게 자리하기도 하죠.
맞아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희망 속에 있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생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밥 먹여주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연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또 중요한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이 없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흑백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삭막하고 황량하겠네요. 외롭고 쓸쓸해서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와 나눈 그러한 대화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모두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였어요.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저 11명은 배신을 하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정도였어요.
11명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만 배신 안 한다고 저러나? 우리도 안 할 텐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어서 저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곡을 찔러도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서윤 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열한 제자도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갔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크게 낙망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씻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어 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딱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 꺾여 오니까 닭울음 소리에 깨어나잖아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해도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우리는 자기 의를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자기 의를 깨뜨려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베드로이지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잘났고 의롭더라도 어느 한순간 미혹이 틈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깨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너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디 나가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소원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하지 말고 여기 옆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이랑 싸우지나 마세요.
목사님 말씀은 순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보도 안 하고 화가 난다고 분을 쏟아내거나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리 간단한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잖아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죽임당하셨잖아요. 여기에는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교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마서 5장 8자 우리 서준 자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하십니까? 친히 고난당하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무엇을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예, 중요한 생각이자 고민입니다.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네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는 언제가 제일 기쁜지를 생각해봤더니 뭔가를 소유할 때 기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지갑을 샀을 때 기쁘고, 내가 뭔가를 소유를 하면 막 뛸 듯이 기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뭔가 소원 성취한 것 같고 소유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얻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냥 기쁜 거지. 한번 보세요. 소유의 기쁨이 커서 자꾸 이것을 소유하니까 기쁜데 그 기쁨이 영원하냐.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허탈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그 광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순간적인 기쁨이지만 계속 뭔가를 구입해서 자꾸 이어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세상을 갈망하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의 관계는 헛된 것인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신다. 그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 일로 바빠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짝사랑을 좀 해봐서 아는데 짝사랑은 많이 힘들고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아멘입니다. 이 사랑이 눈이 뜨이면 하나님과 쌍방으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서륜 자매님 읽어줄래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설레임으로 시작 하지만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겠죠?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커짐에 따라서 의존도 더 깊어지기 시작할 테고요.
세상에서 연인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설레임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사랑이 커지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의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이 사람만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 삼아서 평생토록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의 단계에 와 있나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갈망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계속해서 더 같이 있고 싶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면 식어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권태기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좋아야 하는데 권태기에 빠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픈 일인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켜내는 것이 사랑이란 말씀이죠. 그저 그냥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북주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고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잘 지켜내는 우리 북주순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우리 예언자매님부터.
저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과 또 인간적인 사랑은 흔들리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잡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깊은 감동이었고요. 설렘보다 더 깊고 오래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도 함께 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좀 정원과 같이 함께 가꾸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꾸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가꾸시는 우리 저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린 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면서 너무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친구나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부터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까지 이어져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실질적인 행함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갈망함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고 또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계속해서 더 함께 있고 싶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권태기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죄와 저주 끊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을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 우상 숭배가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 민족의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민족 안에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민족을 통한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물